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한 주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상한 것이 회복되고 자유와 놓임과 기쁨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 마음이든 아니면 육체든 아니면 환경이든 여러 가지 것들로 오는 부담감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마치 포로처럼 우리를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유를 선포하고 놓임을 선포하고 그 어느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냥 갑자기 우연히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친절하게 어떤 장치를 주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게 진짜 맞다라고 확인시켜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내시겠다라고 했던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며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을 준비하게 할 거다. 해서 신약시대에 엘리야가 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오겠다라고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합니까?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의 사역의 내용은 말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녀들이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세례를 주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뭐 합니까? 마태복음 3장 3절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해서 바로 이분이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로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 이미 약속돼 있고 하나님이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 엘리야로서의 역할로 온 세례 요한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약속된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의 공식적으로 그 부르심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단어잖아요, 회개. 회개하면 흔히들 뭔가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뭔가 용서를 비는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물론 그런 회개의 과정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거잖아요. 돌아서는 거.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예요. 나는 이쪽 방향으로 늘 가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고 진짜 가야 되는 방향은 이쪽이라고 했을 때 그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냥 여기 이 길이 아닌 게비요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 길이 아닌 것을 내가 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우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돌이켜서 우리 몸을 돌려서 방향을 전환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온전한 회개가 끊어진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깨닫기도 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도 하지만 결국 삶을 바꾸지 않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방향을 바꿔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그 방향, 너희들이 저것이 진짜 맞고 저것이 진짜 중요하고 저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갖고 있던 그 방향을 돌이켜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이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방향은 대부분 세상에서 말하는 방향이겠죠. 열심히 그 방향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방향이 잘못됐어. 그건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어디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다른 서신서, 다른 복음서들에는 뭐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기록돼 있어요.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해서 하늘나라라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돼 오면서는 하늘나라니까 한문으로 뭐예요? 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서 사용한 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천국 하면서 가장 먼저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느낌이 천당이에요, 천당. 그렇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도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근데 천당이라고 한 이 단어는 불교 용어예요. 천당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엔 다 불교를 이미 믿고 있으니까 천당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개념이 있다고요. 천당 딱 하면. 이 천당은 불교 용어고 하늘에 있는 신들의 궁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의 천당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이제 천국과 비슷한 느낌 같으니까 이것이 혼용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개념을 설명하려면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의 육체가 끝나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인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찾아보면 알겠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를 다 킹덤으로 씁니다. 킹덤으로.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면 우리 개념으로는 뭐 그냥 일반적인 것 같지만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뭐가 등장을 합니까? 왕이 등장을 합니다. 킹덤은 왕국이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삶을 살아왔어요. 그 삶은 사단이 왕이요. 아니면 우리가 왕이고, 아니면 뭐 건강이 왕이고, 아니면 돈이 왕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왕 되어서 다스리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제대로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왜요? 세상 종대에서 세상 나라 사람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 소망 없이 사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가운데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한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끊는 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 죽어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밟고 서 있는 그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의 가정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나로부터 부부가 됐으면 부부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 안에 계속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가, 선교사님들이 왜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그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어제 성제 속으로 이미와 아직을 신랄하게 토론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이미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얼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필요도 아닌 하나님 그분인가?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 자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재림하신 그날 진짜 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정말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그게 시기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정말 가까이 온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마치 도둑이 그 밤에 오듯 아무도 예상치 않은 때 오듯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언제 이것이 완성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걸어가는 목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서 그것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고 지금 내가 관심 있게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뭐 되게 영적이고 막 신앙적인 이야기 같아서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에 아무 관심도 갖지 말고 뭔가 굉장히 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으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신지를 깨달아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우리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조로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사니까 행복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사니까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니까 너무 행복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여전히 불행한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면 분명한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이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전에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오늘은 그 첫 번째를 함께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아무 어려움과 방해 없이 탄탄대로를 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격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유혹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고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유혹을 시작을 합니다. 유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알듯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십니다. 전 40일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배고플까요? 얼마나 배고플까? 40일을 굶는다니. 그냥 뭐 조금의 음식 냄새만 느껴져도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을 떠나서 육체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정말 이제는 이것도 안 먹으면은 진짜 육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태까지도 갈 만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유혹을 합니다. 유혹의 내용은 알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한 단어를 쓰니까 이 시험을 하나님도 하시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유혹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하시지만 유혹하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을 마치 사단이 하는 유혹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테스트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하는 건 유혹이고 하나님이 하는 건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연단의 테스트입니다.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먹어라.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은 유혹이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의도는 뭘까요? 아,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싶어서 유혹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유혹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의도는, 그 목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통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말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단이 뭐 한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떡으로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세상은 떡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마치 하나님 같은 거예요. 떡 없으면 못 사는 곳. 떡이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인 것처럼. 그러니까 떡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듣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배신과 하나님 불신앙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만나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말 안 들었다고 만나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만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서 나는 첫 열매를 먹기 전까지 만나는 광야 40년 내내 그들에게 공급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 어떻게 살 것,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유혹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누가 봐도 배고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어느 누구도 욕할 수 없어요. 그 상황 되면 그 상황이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픔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40일 동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그걸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 근본 안에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나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갖고 해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굶어 죽는 게 중요합니까?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뭔가 피로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 것처럼 안 먹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근본 안에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삶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거짓 왕이 다스리는 거짓된 나라를 살다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삶의 현실적인 필요 앞에,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믿는 나의 힘을 선택하면서 그걸 살아간.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그거 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걸로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그거와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가 아닌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것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삶의 육체의 부족함이나 피로의 궁핍함 같은 상황에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유혹이 마치 맞는 말인 것처럼 그냥 합리화시키며 인정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방법들을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사단의 유혹이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말도 안 되는 거,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단이 하는 유혹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현 가능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유혹거리, 그런 정도 아니면 유혹거리가 안 되잖아요. 사단이 말하는 게 허무 맹랑한 소리면 누가 그것을 유혹받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이런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필요들이 우리 안에 깊어질 때마다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도록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연약함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유혹은 굉장히 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이미 끝난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사단이,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크게 위협한다고 해도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마다,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묶임이 우리 안에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하나님 나라 살아라 라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안에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걱정이 우리를 마치 포로 삼을 수 없는 거죠. 어떤 돈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절대로 가둬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마음이지.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을 것과 같은 마음,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욕심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가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고 예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면 행복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떡을 주인 삼아 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우리를 그 나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회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